다음 꼭지는 의리는 공존의 룰이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성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5살이면 가족과 보조를 맞춰야 되고 1살이면 동료와 보조를 맞춰야 되고 20살이면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어떤 의사결정 범위가 점점점 커지는 것하고 우리 나이가 들면 점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을 기준으로 40대 중반까지 계속 커지다가 그때부터 점점 작아져요. 그 이제 진보에서 보수로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역할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중권이 뭐 쓸데없이 자기가 동굴 광구들 동굴 속의 카나리아라 그러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조연이니까 난 이것만 하면 돼. 난 대학 교수니까 비판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퇴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40대까지는 계속 자기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장군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미지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맞춰준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좋은 친구를 만날 확률이 올라가요. 일단 나는 농사나 지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수록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점점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애늙은이가 있어요. 애늙은이들은 벌써 10대 때부터 벌써 자기 역할을 좁히기 시작해요. 난 이것만 하면 돼. 그러고 그런 건 애늙은이고 정상적인 인간은 한 40대 중반부터 점점 이 자기 역할을 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리라는 것은 공존의 룰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건데 이 생존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집단 무의식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나쁜 것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대칭을 세워서 각을 세워야만 그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는 움직인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해보자고 몇 센치를 뛸 수 있냐? 제일 농구선수 70cm까지 서전터 점프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무릎을 전혀 안 굽히고 제자리에서 뛰어보라고.
5cm 뛸 수 있겠다.
1cm도 못 뛰어요. 전혀 못 뛰어요. 그러니까 뭐 제로 상태에서 뭔가 좋은 걸 해보자 플러스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절반으로 잘라서 반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뭔가 안티를 그래야 뭔가가 이 자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쁜 쪽으로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가부장이라면 100% 좋은 쪽으로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야 용돈 줄까? 뭐 이렇게 선심을 쓸 수 있잖아.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없는 사람은 술값으로 다 나가고 없지. 근데 이 집단의 리더는 플러스를 할 수 있는데 리더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마이너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삐딱한 짓을 해야만 발언권을 얻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조건 삐딱해진다. 쓰레기를 버리자 하는 결정은 할 수가 있는데 쓰레기를 주워가자 이런 결정은 눈치 보여서 못한다고. 한 명만 야 빈신아 이래버리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 이거 개망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줍잖아요.
그 착한 사람이에요. 그
아니 그 왜 저희 왜 촛불 할 때 야 왜 우리가 비교됐던 게 그거잖아요. 걔네들 누구야? 그 할배들은 쓰레기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쓰레기 줍는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는 촛불이라는 광장이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고 일본인들은 우리 일본인들은 쓰레기를 줍잖아 하고 막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그 일본인들은 훈련돼서 그런 거고 그냥 이 10대 애들끼리 고명이 셋이 모였다.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으면 걔 왕따 돼. 왜냐면 쟤 따라다니면 계속 착한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피곤해.
잘못 사귀면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전에 내 친구가 신호등 맨날 지키는 애가 있었어요. 나 짜증나서 걔랑 안 친.
그래서 무조건 이 나쁜 결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을 하게 된 게 동양의 가치로 충효만 있는 줄 아는데 충효열이라고 열도 있더라고요. 근데 열이라는 것은 열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도 뭐 없나 해가지고 여성이 우리는 뭐 없습니까 하니까 아 열해 그러고 하나 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열남은 없네.
그렇죠. 열렬은 있는데 열남이 없어요. 서양에는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게 있잖아요.
서양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데 이건 이제 자유, 평등, 정의 이거는 현대 사회에 맞는 현대의 가치관이고 봉건 사회는 충효율이 맞죠. 국가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게 충이고 가족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게 효고 부부 간의 의리를 지키는 게 열이고. 근데 자유, 평등, 정의도 이 다 같은 얘기예요. 다 이 집단과 관계 설정을 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건 다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유당은 자유를 빼앗으면서 자유당을 찍게 만들 수가 있어.
그게 핵심이지. 그거 그 개사기 치는 거.
그 이제 그 뭐 낙찰계 비슷한 거예요. 개주가 다 이제 먹고 튀잖아. 돈을 빼앗으면서 자기한테 투자하게 만들 수 있다. 자기가 낙찰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왠지 내 로또는 당첨될 것 같아 하고 다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간다고. 일단은 오늘 일해서 다 일당을 5만 원씩 받았다고 치자. 여러분들 다 5만 원씩 고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가지고 뭐 할래? 할 게 없어. 그러면 도박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10명이 도박하면 50만 원이잖아. 그거는 뭐가 되지. 야, 그럼 청담도 한번 가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결국 도박을 한다고. 결국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유당이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남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은폐하면서 정의당에 투표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자유평등 정의 뭐 충효열 이런 건 다 속임수예요. 다 뒷문에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제도도 그렇잖아. 학종이라 그러네. 그 평등하게 그 농촌 고등학교 출신들도 서울대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나경원 같은 사람이 악용한다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걸 악용하는 놈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평하게 하면 오히려 그게 강남의 기득권들에게 대치동 학원들만 돈 벌게 하는 불공평한 제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제도는 가장 불공평한 제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 국민을 시험 쳐서 뭐라 그러나 로스쿨 없애고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공평한 것 같다고.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법고시에 특화된 인간들이 있어요. 뇌구조가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암기만 잘해. 머리는 나쁘고 의사결정을 못하고 좀 띠란 인간들이 있어. 뭐 홍준표, 윤석열 이런 애들 있다고. 그런 애들만 합격하는 거야. 그 왜 고시 검사들이 다 띠라냐고. 그 검사형 두뇌들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만 합격하는 거죠. 근데 군대 있을 때 만난 고문관 걔도 법대 출신이라고 자랑하던데 걔도 지금 법관 돼 있는지 모르겠어. 와, 반장이 반장이 완전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녀석이 막
쫓아오죠.
법관 돼 있으면 골치 아파.
그거 팩트인데.
이름을 말 안 했어.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아 맞네.
그래서 의리라는 것은 그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리는 뭐 자유평등 정의처럼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유평등 정의라는 것은 다 강자가 약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 오늘부터 자유다 돌아 자유 학습 돌아 이게 선생님이 자유를 주잖아. 윗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평등도 그렇잖아. 평등을 심판한 사람이 누구냐고. 의회가 평등을 만들어주는 거죠. 정의는 사법부가 만들어주는 거. 항상 위에서 자유평등 정의를 만들어주는 거. 국민은 개인이 챙기는 건 뭐냐 없어. 근데 의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도원결의처럼 유비관우 장비같이 일 개인이 친구하고 의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중국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사천성에 온 애하고 귀조성에 온 애가 만났다면 서로 전녀석 뒤통수 쳐야지 하고 서로 노리는 거예요. 서로 누가 먼저 속이냐 보자 하고 이제 그건 의리가 없는 짓이지. 그래서 주성치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요. 아 중국인들 진짜 의리 없네. 와 주성치 영화 보면 환장해. 그냥 한 사람이 약점을 보이면 100명이 달려들어서 막 발로 밟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침 뱉고 오줌 싸고 밟고 막 와 끔찍끔찍해.
아니, 주성치 형은 다 맨날 그거 나오던데. 네.
그거 중국이 무서워. 와, 중국이 무서워. 조심해야 돼.
다 그래.
그래서 반대로 중국인들은 또 어리가 있을 때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관시를 예.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리라는 것은 그런 이 상무적으로 룰을 정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뭐 자유평등적 이런 구호들은 다 속일 수가 있으니까 의리를 지키자 이런 말이고, 인지의 신의 이건 뭐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사상이나 오상, 이걸 이니에이지를 이 구조론식으로 풀어놓은 건데, 이는 자기와 다른 타자를 만나서 공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과 유럽인,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인이에요. 인자 보면 사람 인자 뒤에 두 이자, 두 명이 한 공간에 한 건물 안에 있으면 그게 인이에요. 근데 두 명이 한 건물에 있으면 또 한 놈이 냄새를 피우거든. 방귀를 낀단 말이에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잖아. 아, 냄새가 나. 그러고 그 냄새를 참을 수 있어야 그게 인이에요. 냄새를 못 참고 넌 왜 냄새가 나니 이러면 그건 인이 아니다.
아닌데 그 오히려 막 지적해주면서 이제 쉽게 만들어야지.
지는 이 그 안에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역할을 맡고 관우가 어떤 역할을 맡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 가지는 게 지고, 이는 그 상황에서 순식간에 리더를 바꾸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이것은 의리가 아니고 인지 의신의 안에 사단 혹은 오상 안에서의 의를 말하는 그런 의는 이. 일단 유비가 형님이자 어떤 순간은 또 관우가 형님이 되고 어떤 순간은 장비가 형님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권력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조선시대라고 치고 내가 양반이고 이 하인인데 하인한테 열쇠 꾸러미를 줘야 돼. 하인아 은행 가서 10만 장 찾아와 그러고 열쇠를 안 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하인이 못 찾아오잖아. 그럼 내가 양반이라면 하인을 믿고 비밀번호를 줄 수가 있는가. 그게 의리라고. 그게 의라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도 그 보면 이 회사에 대리가 있잖아요. 그 회사를 대리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고. 과장 부장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과장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어야 돼. 이사들 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따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의의다. 그 신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했는데 먹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돼. 내가 먼저 딱 먹고 내가 먼저 할게 하고 딱 먹고 딱 튀어버리면 그러면 박찬호죠.
박찬호.
먹튀하면 안 되고 신은 그것을 시간적으로 유지해서 계속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고, 얘는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방 영역에 침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게 돼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현대사회로 갈수록 점점 이 의리를 국가가 대신해요. 그래서 세금만 열심히 내고 그 뭐야 의료보험 너나 열심히 내고 복지정책이나 누리면서 요즘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구두쇠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40대에 은퇴하자 막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뭐 하냐 놀자 뭐 이런데 과연 놀 수 있을까. 논다는 것은 권력을 놔버린다는 건데 조금 놀다 1년 놀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제가 아는 분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 들어보니까 왜 회사 관둔다는 애들은 아 그럼 쉬어 그럼 쉬면은 한 달만 쉬면 다시 돌아온대요.
젊은 애들도
그래서 이 그 뭐야 미국에서 그 무슨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하고 40대 은퇴하자 이런 마인드로는 회사를 만들지도 못해.
맞습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예. 잘 나가는 벤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든가 워즈니악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갈수록 그 경향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의리를 국가가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의리를 안 지켜도 되는 상황으로 갈수록 그 상황에서 의리를 지킨 사람은 떤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다. 지금은 봉건 시대에는 어리가 있어야 돼요. 도둑질을 해도 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냥 그때는 개인이 경쟁되는 사회가 아니라 가문이 경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리가 없으면 순식간에 이 천민으로 추락해버려요. 자기 신분이 추락해버립니다.
그럼 옛날에 의리를 지키기가 더 쉬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현대 사회는 국가가 그걸 다 대신하니까 의리가 없어도 되는 사회죠. 근데 의리가 없어도 되는 사회니까 의리가 있는 실리콘밸리는 돈을 번다는 거죠. 그냥 하버드대끼리 모이면 의리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뭐 연고대 애들이 의리 없어. 그러나 하버드대 정도 되면
서울대 애들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버드면 쟤도 하버드야. 그럼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면 자기한테 손해가 될 일이 없어.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기만 해도 어떤 주식이 오른지 알 수가 있어.
진짜로 한국에서도 서울대생들은 의리가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 우리 학교 같은 애들은 막 의리 없어. 새끼들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씨. 맨날 그 뭐냐 보험 가입하라고 아직도 전화 오는데. 무슨 의리야. 씨.
다음 곡지는 성공의 길은 또 물론 질문에서 내가 답글로 써놓은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많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하고 알려주는 게 좋은 것인가? 내 동생이 질문하면 내가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차마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개인이 성공하는 답은 구조론에 없고 물론 있어 있긴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전체의 확률을 올리는 인류 전체가 다 같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예를 들면 군대 가서 뭐 제가 옛날에 항상 하는 얘기 군대를 갈 때는 빠지기와 개기기 짱박히기 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줄도 잘 써야 된다.
이등병 때는 빠져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이등병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장이나 상병이 자기한테 책임이 들어올까 봐 내가 그때 말했잖아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거를 아는 순간 아 책임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걸 아는 순간 이제 많이 편해져요. 그래서 암구 같은 거는 적어놓으면 되고 다 요령이 있어. 요령대로 하면 돼. 근데 군대 가서 처음에 이제 야간 행군을 하는데 3월달이라서 추웠어요.
추워서 추워, 추워.
옷을 잘 입고 있는데 20km를 걸어가다 보면 더워. 처음 출발할 때는 춥지. 도착할 때는 엄청 더워. 근데 나는 요령을 풀어서 이거 단추를 다 열고 배내놓고 갔는데 어떤 병사들은 그 깎아 한 번에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완전 군장으로 옷을 입고 가서 더워가지고
FM으로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냥 탁 쓰러져 90도로. 그거 그냥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그러다 죽는다고 죽은 사람 한 명 있어. 그 굉장히 미련한 거 아니야. 엄청나게 미련해.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본다고 그렇게 완전 군장으로 옷을 챙겨 입고 가냐고 멍청한 거 아니야.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그런다고. 추울까 봐 막 옷을 잔뜩 입고 가. 그걸 가다가 먹으려고 식량도 챙겨가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등병 때는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한 상병쯤 되면 개기해야 돼요. 개기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군대에서 하는 일은 다 시간 지나면 허지부지돼. 원래 시간 지나면 다 허지부지되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아. 잊어버렸어.
그게 진짜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게 우리 말은 쉽지 실제로 깨닫는 데 시간 오래 걸린다니까.
요거는 허지부지 될 일이다. 감이 오잖아요. 아 요거 딱 봐도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을 일이다 하는 척하고 안 하면 돼.
그때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병장 좀 되면 이제 짱박히기를 해야 돼. 그건 이제 사라져버리면 책임을 안 물어. 또 어디가 있겠지 하고 뭐 알았어 병장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면 뭐 시킨다고. 병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상병한테 시키는 것보다 병장한테 시키는 게 더 일을 잘하거든. 꼭 병장한테 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예 사라져버려야 돼. 어디가 그냥 보일러실에 가 있으면 돼. 보일러병하고 사귀어놓고 보일러실 안에 갔어.
보일러병.
정신시험 취사병한테 와도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데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구조론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세력, 조직, 패거리, 동료, 팀, 소속 이런 걸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이미 환경이 있어. 일단 서울대 출신이라면 이미 세력 있죠. 이미 다 있어.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낯선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게 문제가 돼. 외국에 왔다거나 어느 순간 자기 세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특히 정치를 할 때 보면 안철수 같은 뭐 어느 순간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 TV 토론. 어제까지만 해도 세력이 잔뜩 있었는데 TV 토론에 딱 나와서 카메라 앞에 딱 서는 순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못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 환경을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 다음이 재능인데 재능은 뭐 실력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에너지를 중요한 재능으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재능이라는 게 뭔가 그냥 머리가 좋은 걸 재능이라 하는 게 아니고 예민한 아무튼 성질이 더러운 게 재능이에요. 그래서 남들이면 그냥 넘어갈 것도 꼭 그 토달고 자빠진 아저씨가 에너지가 있는 아저씨다. 특히 예술가들은 그래요. 예술가들은 남들도 그냥 넘어갈 걸 저건 아니지 하고 꼭 시비를 건다고. 그래서 에너지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그 환경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환경에 가야 돼. 음악을 할 사람이 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릴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 돼.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적성에 안 맞는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재능이지만 에너지가 재능이다.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호르몬이 받쳐주는데 분야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기세. 기세라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타이밍, 결단력, 추진력, 뚝심. 순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몰아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돼요. 갈림길을 줘서 이거냐 저거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기세다. 그 다음에는 신뢰. 신뢰는 뭐 열정, 근성. 신뢰에서 주장하는 건 자존감이라고 해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돼. 자세가 되어 있고 자기 존중이 있어야지 자기를 비하하고 이 자기를 스스로 을이라고 놓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피해 잡고 스포를 하고 내가 쟤 때문에 손해봤다. 옛날 구조론 회원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엉뚱한 얘기가 제가 초등학교 때 누구한테 손해보고 중학교 때 누구한테 얻어맞고 고등학교 때 누가 날 속이고 지금 누가 날 엿먹이고 있고 막 엄청 자기 인생 계속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신뢰하겠냐고.
그걸 구제구제 다 써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신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 하면 죄송하다 반성한다 이러면 신뢰가 있죠. 근데 내가 어릴 때 얻어맞고 다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신뢰하겠냐고. 그래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떠버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공자의 철학은 강자의 철학이지 약자의 철학이 아니에요. 약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면 되고 강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해야 된다. 보통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뭐냐? 운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환경도 운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면 운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벙어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있다.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다. 보수 기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자기가 그 집단을 대표하게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다. 그냥 내 생각이 이렇다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집단을 대표해서 인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신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하여튼 의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기와 좀 적성이 맞는 곳을 찾아서 네. 가야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좀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제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끌어올라. 자기한테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자기 주변에 있으면 에너지가 없죠. 근데 왠지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다거나 뭐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다. 예를 들면 길 가다 총을 하나 주었다.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 총이 있어. 이명세의 영화 개그맨 보면 갑자기 이 탈영병이 총두자를 줘. 그 총두자리가 생겼어. 갑자기 막 아, 총이 있어. 은행을 또 털 수 있어. 그러고 막 에너지가 생기잖아.
난 그 스토리가 네. 한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도 그런 영화 있고요. 어. 미국에도 있고.
네. 근데 그 이병세 감독의 그 아이디어는 원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문도석하고 그 은행 털이 사건이 있었어. 실제 있었던 사건 영화인 거예요. 다음 곡지는 구조 깨달음의 대화. 시간 좀 남아있죠?
네, 많이 남아있죠.
제목이 아, 구조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세상은 구조로 되어 있다. 아,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에너지 엔트로피 사건 이거 제가 이제 설예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하려고 이제 새로 개념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쓴 걸 이야기하자고 대칭성의 이해. 아, 우주의 기본은 대칭이다. 자, 물리학을 잘 몰라서 이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수박 그 달기로 이야기하면 보존이란 말이 뭐 이게 써도 되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손이 있고요.
네, 그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어떤 표현에 보니까 보존이란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칭이 있는 모든 곳에 보존이 있다. 그래서 그 보존하고 보손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구조는 다칭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칭계라는 말을 다른 사람 물리학자들이 안 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또 보존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뿐만 아니라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 무슨 보존의 법칙, 막 전기에도 있고 막 다 있어. 막 수십 가지가 있어. 어떤 대칭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보존이 있는 거예요. 보존 법칙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칭계가 있다. 그 당연하지. 구조론은 다칭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용수철을 이렇게 누르면 반대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대칭이지.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수철을 이렇게 누르면 누르기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당기지는 않으면 어떨 거냐. 그래도 대칭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용수철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열이 나. 급속 피로 현상에서 대칭이 있는데 대칭이 겉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열로 바뀌어요. 그 분자의 운동 속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눈으로 대칭이 안 보여도 대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대칭이라고 하면 공간적 대칭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라든가 열로 변해 있는 대칭은 우리가 대칭이 아닌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대칭은 다섯 가지가 있고 그래서 속도나 열, 에너지, 물질, 공간, 시간, 정보 이 다섯 가지로 대칭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칭이 계속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어도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좀 풍선 효과 같은 건 눈에 보이죠. 아, 쉽게 알 수가 있죠. 강남 대치동 땅값을 딱 묶어버리니까 저 수도권 동탄 땅값이 오른다. 이런 게 풍선 효과잖아요. 이런 거 신문에 계속 조중동이 떠들기 때문에 아 풍선 효과가 있구나 하고 이제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나오는구나 하고 안다고. 시중에 풀린 돈 총량이 몇백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쪽을 누르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요즘 전 갈 데가 없으면 다 테슬라 주식을 산다고 난리 났어.
테슬라가 난리야 난리. 미쳤어.
테슬라가 뜨는 이유는 중국의 공장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중국의 공장을 지으면 이익률이 굉장히 세죠. 근데 테슬라 빼놓고 전기차는 지금 다 망하고 있어. 당분간 테슬라가 전기차를 독주할 것이다.
현대도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죠.
현대도 전기차 쪽으로는 별로 안 좋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는지 중국만 내려가는지 그게 좀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칭은 어떤 제3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해 있는 것은 대칭이 잘 안 보이고 움직이는 것은 대칭이 명확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이게 뭐가 있다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물에 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살짝 건드려도 그 전체가 건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딱 건드려도 이쪽은 반응을 안 해요. 여기만 반응한다고. 그럼 여기를 갔다 갔다 하면 여기만 반응하죠. 근데 이게 물에 떠 있다면 여기를 건드려 여기도 반응하는 거죠. 보트 이쪽을 누르면 저쪽 물 전체가 다 움직인다고. 그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흔들면 이 전체가 반응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반응 안 해. 그냥 너무 반응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가 반응한다고. 동적 상황에서는 전체가 반응. 동적 상황을 연출하려면 제3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일단 이제 한국 사람은 있고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 쟤들은 중국인이니까 저러지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유럽 사람이 보면 다 똑같은 노랭이들.
아 그럼 빡치지. 네.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중국은 중국 배 타고 있고 우리는 한국 배 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유럽 사람이 보면 아니야 너희들은 다 똑같은 배야.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면 한 배를 탄 그런 운명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민군하고 국군이 만나서 서로 막 총을 겨누고 있는데 호랑이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이제 둘이 단결해야 돼요. 한 배를 탄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제3자가 개입하면 무조건 한 배를 탄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칭이 아닌 것도 어떤 연출을 하면 충분히 대칭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이 대칭 원리로 되어 있다.
동열님 그러면요 그 제3자는 약간 시간 대칭이고 너와 나는 공간 대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말 같아요. 다음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 우주의 첫 번째 법칙은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2500년 전부터 이야기된 거라고. 데모크리토스 이 원자론 이때부터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잖아. 그리고 아니지 생겨날지도 모르지. 그러고 막 절대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 목숨 걸 수 있어. 그러고 막. 근데 기독교처럼 막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어쨌든 그 이게 자연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이만큼도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느님이 창조하면 또 알 수 없잖아 이런 말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런 뭐 돌이나 산이나 나무나 강이나 이런 건 자연에 대한 것이고 무에서 유 이거는 자연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이거는 언어에 대한 거예요. 언어로 말하면 후건이 전건을 칠 수 없다. 수러가 주어를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1과 2 중에 어느 게 더 클까? 사실은 1이 더 크지. 왜 1이 크냐 그러면 사실은 그게 3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개소리 하다가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개소리 하는 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은근슬쩍 처음에 이런 뜻으로 써놓고 나중에는 사실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지. 말장난을 하는 거죠. 고양이가 개를 이긴다고 해놓고 사실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호랑이 이름이 고양이야 그러고.
이름만 네. 고양이다. 네.
그런 식으로 대부분 거의 100% 그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 수법을 써요. 근데 수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개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수를 하나 발명했어. 그거는 7과 8 사이에 있는 자연수야. 이런 식으로 내가 발명한 수도 하고 빡빡 우기는 거야. 정치인들은 그런 짓을 하거든. 갑자기 7월달과 8월달에 날짜 하나씩 더 많아. 그 2월달에서 빼간 거야. 그래서 2월달은 괜히 빨리 끝나고 본방학도 빨리 끝나고 뭔가 우울해. 1월도 하루 적은 것 같아. 뭔가 좀 손해본 느낌이라고. 그 다 그 로마의 그놈들 때문이야.
왜 또 그런
카이사라고 옥타비아누스 그놈들이 날짜를 빼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두고두고 2000년 동안 고생하고 있잖아.
그치. 또 옛날에
흉악한 놈들이.
사사오입도.
네, 그렇지. 정치인들은 그런 짓을 하는데 수학자들 중에는 아직 그런 수학자가 없었어요. 내가 7과 8 사이에 숫자를 하나 더 만들어 넣어서 그러고 막 이런 개소리 하는 수학자는 없다. 수학자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 없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그냥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변화는 존재하는 것이 배열이 바뀐다. 이게 이제 인력학 1법칙이고 여기서 그래서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다 그러면 그 최초의 어떤 바운더리만 정하면 그 이후는 일사천리로 풀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력학 1법칙을 하면 2법칙은 자동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닫힌 개를 정하고 총량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생겨날 수 없는 금을 딱 꺼야 돼요. 그래서 동전을 잃어먹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동전이 굴러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정하고 거기서 좁히는 방향으로 수색을 해야지 넓히는 방향으로 수색을 하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바운더리를 딱 정해서 동그라미를 딱 그어서 100%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100%의 내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럼 계속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50도 50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50도 50으로 쪼개고 거기서 다시 50도 50으로 쪼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구선수가 공을 던진다면 자기가 가진 신체 힘 100%로 동원해야 돼. 그러면 일단 상체와 하체를 50도 50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상체 안에서 다시 팔과 몸통을 50도 50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를 50도 50으로 만들어. 그래서 실제로 던질 때 이렇게 던져요. 요 정도로 던지는 거예요. 어깨나 허리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냥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틀어서 요 트는 힘으로 이걸로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휘어서 어깨 힘으로 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는 거예요. 어깨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 요걸 잘 틀어야 돼. 팔꿈치를 트는 힘으로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속도가 붙는 거죠.
그 개를 정하는 게 왜 저희가 과학 현대 과학이라는 게 왜 가설을 정하고 실험으로 증명하는데 그 가설을 정한다는 거 그 개념 자체가 개를 정한다는 걸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가설 증명하고 뭐 이런 짓 하잖아요.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걸 판단하려면 좀 연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 여기서 동원의 문제가 생긴데 그 가진 자원이 최초의 100이라면 100을 어떻게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가 아까 듯이 100을 전부 동원하려면 제3자의 등에 태워야 돼요. 항상 제3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 100% 자기 개를 동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있는데 국가 국민이 100이다 근데 전쟁을 하자 그러면 대부분 시큰둥해 있고 실제 싸운 놈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월남전에 가서 50만 명이 미군이 월남에 갔는데 하루에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는 5천 명 나머지 49만 5천 명 마냥 놀죠. 그러니까 5천 명 열심히 싸우겠냐고 쟤들은 노는데 나는 왜 싸워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100%로 조직을 동원하려면 콜더 모빌 요즘은 칼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콜드라 그랬어.
바뀌었어? 칼드라 안 하는데?
하여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칼더의 모빌로 돼 있더라고요. 모바일이라고 한다. 모바일이 맞는지 모빌이 맞는지 모르겠어. 칼더이 모바일인지 콜더이 모빌인지.
나 이게 뭔 말인가 했었죠.
전체의 1%만 그 자극을 해도 100%가 반응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부분에 뭔가 하자가 생겼는데 그게 부분의 일이라고 무시하면 그게 데미지가 점점 누적돼서 결국 조직이 망하게 돼요. 근데 조직이 굉장히 크면 그걸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명나라 같으면 북로남해라고 해서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보고를 안 해버려요. 그냥 뭉갠다고. 그래서 오랑캐가 지쳐서 가버려요. 이제 갈 때까지 시간 끄는 거죠. 외국가 쳐들어오면 주민을 소개시켜버려요. 해안에 백리까지는 사람이 살지 마라. 외국가 백리까지 행군하다가 지쳐서 아, 사람이 안 사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전략이냐고 해안의 백리 지역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살게 비워놓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해상무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명나라는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 끝이 약간 아파도 힘을 못 써요 거의. 그런데 전급하면 쓰게 돼 있어요. 전쟁 같은 경우는
손흥민도 팔 부러졌는데
네. 아니 그 용감한 병사고 실제로는 손가락이 약간 아파도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흥분해서 그 도를 넘어버리면 그 상황에도 막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진짜 흥분한 경우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고 보통은 발가락 끝이 약간 아파도 잘 못 걸어 발을 절뚝인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약간의 반응에도 이 전체가 반응을 해야 그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거는 실제로는 이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1%만 넘어가도 조직 전체가 이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질병에 관련해서도 네, 약간
그렇죠. 코로나의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직 한 명인데 지금 5천만 명이 전쟁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산길 같은 데 가보면 이 옷 끝이 약간 나뭇가지 걸렸는데도 꼼짝달싹 못하고 막 그런 경우 작은 나뭇가지 바지 가랑이가 야 살짝 걸렸는데도 쓰러질 뻔하고.
주로 이런데 여기 등 목뒤 이런 데 걸리면.
특히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항상 50도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움직여도 100%가 넘어간다.
아 그렇구나.
시간 좀 남았습니까?
네 지금 40분.
40분?
네.
예, 그럼 좀 더 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오늘 쓴 글 1917.
1917.
영화 1917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딱 봐도 아 상 받으려고 열심히 했다는 게 보여요. 이 촬영을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
네.
그 굉장히 긴 참호를 만들어 놓고 그 참호 끝에서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와, 노가다 열심히 했구나. 영화 찍으려면 엄청 막 포크레인 동원하고 막 와.
일단 뭐 건물도 다 지어야 되고 그 세트 다 만들어야 되고 게다가 그것도 롱테이크야.
제가 보기에 허점이 몇 군데 있는데
많아요.
영화 줄거리는 별거 없고 딱 큰 화면으로 보면 그 참호 공사한 것만 해도 특히 밀덕들이 막 감동할 것 같아.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특히 그 독일군 참호.
예. 그 원래 이 독일군 참호를 굉장히 깊이 파놨어요. 그 영국군 포탄의 성능을 보고 영국군 포탄은 대부분 유산탄이고 그게 뭐냐면 수류탄처럼 파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폭탄처럼 구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덩이를 안 만들고 그냥 파편이 튀기면 사람은 죽을 수 있는데 그 참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근데 영국군이 왜 그렇게 멍청한 전쟁을 했냐면 폭탄을 엄청 막 쏟아부으면 적군은 기세에 눌려서 참호 속에서 못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 용감한 영국군이 돌격을 해서 다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폭탄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독일군 진지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어.
안 죽겠네.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군이 이 대포화를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특히 옹진반도를 공격할 때는 박격포하고 막 야포를 100만 발이나 쐈어. 100만 발을 쏴서 이 민군이 몇 명 죽었냐? 69명 죽었어. 이 민군 69명 죽이려고 대포화를 100만 발을 쏜 거예요.
거의 안 맞았다 소리네. 네. 한 발만 맞아도 한 10명 죽겠다.
그냥 많이 쏘기만 하면 적이 쫄아서 항복할 것이다 하고 이제 대포 유력에 대해서 과대 망상을 가진 거예요. 이게 6.25까지 이어졌다니까 1차 대전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영국군도 나름 필승법이 있었고 독일군도 필승법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군의 필승법은 영국군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엄격한 군율로 고지시간 전쟁을 하면 상무정신이라고 감투정신을 보여주면 국민이 총화단결하면 영연방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이 독일군이 쫄아서 항복하게 돼 있다. 그러려면 영연방 전체의 힘을 끌어내야 돼. 근데 영국군이 비겁하게 막 잔머리 쓰고 막 우회 기동하고 막 야간 매복하고 기습하고 이러면 에 저 비겁한 영국인들 하고 해서 아무도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영국 용감하게 막 걸어가다가 100만 명이 전사하고 그러면 막 감동해서 막 감동의 도가니 이래서 막 호주 막 뉴질랜드 막 캐나다 이런 데서 병력이 막 온다는 거. 인도 아저씨들 오고 막 끝났지 그러면 스리랑카 막 홍콩에서도 막 와.
약간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이거야. 우리 영국은 신사야 신사 신사 정신으로 막 총알이 빗발치도 오는데 막 신사적으로 막 더블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막 독일군도 쫄아서 막 영국군 참 대단해 하고 막 꼬리를 내릴 것이다 하고 이런 개수작을 했고 독일군은 그래도 좀 연구를 했어요. 영국군 대포가 어떤 건지 이걸 연구를 해서 아, 참호로 기입하고 그래서 독일군은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독일군은 영국하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프랑스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로 해결을 보자. 인해 전술로 해결을 보는 거예요. 일단 기습을 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고 완벽한 진지를 만든 다음에 허술한 척 위장하고 있으면 영국군, 프랑스군이 엄청나게 돌격을 해올 것이다. 그때 이 사방에서 삭서리를 해버리면 프랑스의 젊은 남자 아무도 없어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말 되는 것 같은 전 방법인데 근데 실제로 독일군이 이걸 좀 써먹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독일군이 완벽한 참호를 만들어 놓고 영국군이 기습하기를 기다렸다가 반격을 해서 다 몰살시키려고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서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렇게 해서 독일군이 노린 이 완벽하게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 베르댕이었어요. 근데 베르댕을 점령도 못했어. 나 그 길을 베르댕을 점령하고 프랑스군이 베르댕을 뺏으러 오면 몰살시킨다. 이게 독일군의 전술인데 베르댕을 자체를 점령을 못한 거야.
시작도 못했네.
예. 그래서 그룹 독일군이 그 전술을 쓰니까 영국군이 우리도 저거 방법을 해먹자 하는 게 솜머 전투고 그래서 솜머에서 또 양쪽이 100만 명 죽고 영국과 독일과 똑같은 전술로 방어에 유리한 진영을 지형을 먼저 차지해야 돼. 차지하지도 못하고 독일군이 그 전법을 바로 소모에 써먹었어요. 그래서 다 죽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군대가 다 죽어서 사람이 없어서 끝났어. 영화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된다. 그게 독일군 전술이에요. 아, 마지막 한 명이 독일인이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엘리전이네.
근데
전멸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제대로 전투를 하는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있었어. 프랑스의 페탱 원수도 좀 전쟁을 할 줄 알았고 그
독일의 롬멜.
독일의 롬멜도 잘했는데 롬멜의 전술은 간단해요. 일단 부대가 200명이 있다면 100명은 어모사격을 하고 100명은 돌격을 하는 거야. 그럼 50m 가서 100명이 다시 어모사격으로 나머지 50명이 100명이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그재그로 어모사격을 계속 해주면 돼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무대 보고 막 걸어가는 거야.
와 뛰어나.
그렇죠. 돌파를 흩어져서 가면 기관총 총알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흩어져 가는데 근데 기관총 십자포화를 하기 때문에
다
흩어져 가도 십자포화에는 당연할 수가 없어요. 십자포화를 이 양반들이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못한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전멸했는데 제가 봤을 때 1차 대전에 이렇게 멍청한 전쟁을 한 이유는 이게 장군의 전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이 띠란 장군이었어. 똑똑한 장군으로 이긴 거는 미국. 2차 대전의 미국이고 띠란 장군으로 진 게 1차 대전의 독일과 영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2차 대전은 장교들의 전쟁이에요.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식으로 장군의 전쟁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 70년대 80년대 양김씨 그때 장군의 전쟁이에요. 무조건 쪽수만 많으면 이겨. 그래서 독일군, 영국군과 독일군 서로 우리가 더 쪽수가 많아 갈 때까지 가자. 마지막 한 명까지 가보자. 이렇게 쪽수 대결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SNS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같이 좀 중간 장교들이 힘을 쓰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당 이기고 있는 게 우리 쪽이 장교가 더 많아. SNS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쪽수는 자한당도 별로 안 밀리는데 이 장교가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 2차 대전은 장교들의 전쟁이 된 게 전차, 비행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롬멜처럼 유능한 장교들이 굉장히 복잡한 전술을 써서 그걸 보고 이제 중심 전투라고 그러는데 선으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점을 뚫고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돌파해서 쇠기 모양으로 진격해서 에워싸 버리는 거죠. 그게 전격전이고 이런 새로운 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려면 장교들이 굉장히 유능해야 돼요. 그래서 장교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2차 대전은.
질문 있습니다. 네. 장교의 전쟁이 된다는 얘기는 장군의 그러니까 장군이 전제된 상황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그게 성립하고 그러니까 장군이 안전적으로 돼 있는 상태라야 장교가 이제 마음대로 활개치는 상황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장교들이 실골 가졌다는 거죠. 그 뭐냐면 1차 대전 때 뭐 장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죽은 사망자한테 누구한테 훈장을 줄 것인가 사망자 명단만 작성하면 돼. 노트에 들고 계속 명단을 적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1차 대전은 장교들은 전쟁터에 4km 근처에 안 가요. 장교는 문서 수발만 하는 거야. 행정병이지 행정병. 그러다 보니까 전투에 투입이 안 돼. 그래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크림 전쟁이나 보면 옛날 전투는 장교들은 현장에 안 가요. 뒤에서 명령만 전달하고 진격 신호만 보내면 그게 장교들은 하는 게 나고 장교가 일하는 게 없어. 장교가 맨 처음 전쟁에 나가서 막 한 게 롬멜이 최초예요. 롬멜은 그래서 항상 상한기 하나 딱 들고 딱 나가더라고. 패턴이 따라한다고. 나도 상한기 하나, 상한기 하나 딱 들고 전선을 시찰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럼 약간 독재와 민주주의 차이다. 그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많죠. 독재는 김정은 혼자 다 하잖아.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만 해도 그냥 패탱 원수 뭐 이런 원수들이 다 하지 권력이 있지. 그 전쟁 실제로 보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다고. 그럼 장교 갈 게 뭐죠? 없어. 장교 몰라. 그냥 사망자 명단만 호각만 불어. 공격하고 이제 호각만 불면 그 장교 할 일 다 한 거죠. 근데 2차 대전만 해도 일단 전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 포병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쟁을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막 공수부대부터 막 일단 전차가 돌격할 때 보병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하는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똑똑한 장교가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
있다라고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네요.
1차 대전 때마다 기관총, 대포 뭐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교들이 할 일 없죠.
그럼 그대로 그 맥락으로 이제 한국 정치로 보면은 SNS라는 어떤 기술의 그렇죠. 발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계급의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이게 내 일이다 하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일단 내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유아원이 뭐 있어야 된, 있나 뭐 이런 걸 옛날에는 관심이 없어.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 공장이 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 와야지 공장이 와야지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면서 그 이해관계 굉장히 예민해진 부르주아 세력들이 많았죠.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국회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장교단이 만들어서 장교의 전쟁이 되고 있다. 막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머리하고 꼬리만 있고 중간이 없어요. 점점 이제 중간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자한당은 아니고 자한당 아직도 이제 머리와 꼬리만 있고 무조건 자한당을 찍는 골수 30%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머리가 띠라도 찍어줘. 그러니까 1차 대전 장군이 뛰래도 전쟁이 되는 거야. 그렇게 멍청한데도 전쟁, 양쪽이 다 멍청해.
다 같이 멍청하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 질문은 아닌데 네. 제가 이거 사실 영화 보면서 그 땅굴 참호에 대한 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영화에도 고증이 돼 있는 건데 그 뭐지 영국군 쪽이 네. 보면 진흙으로 지척거리고 네. 그 뭐지 저 독일군 쪽은 왠지 건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유가 독일군 진지가 실제 높았대요. 그러니까
영국군, 지대가 높은데.
예, 지대 그러니까 독일군 쪽은 높으니까 당연히 배수가 잘 되고 네. 영국군 쪽은 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 질척거리는데 그게 이제 영화에 나왔다고. 그래서 영국군이 참호를 낮게 판 것도 나름 사정이 있었다. 네. 물 차가지고.
하여튼 그 독일군이 처음부터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
그렇죠 이제.
이 영국군을 유인한 거예요. 그 영국군이 원래 함정에 빠졌어.
그치 이제 그걸 봐야죠. 네.
그래서 1차 대전은 독일군이 삽질을 하니까 영국군도 아, 독일군이 제일 싸움을 잘하는데 삽질하는 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삽질하자. 그렇게 된 거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